예, 오늘 로마서 강의 제2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1과를 통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이 어떤 책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 전반적인 그 개요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1장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개요를 제가 두 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짧은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 그런 개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내용은 상세하게 되어 있는 그 개요, 그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먼저 1절부터 그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 인사말과 그 다음에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이다. 그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주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그 17절 그 사이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가능하면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들과 또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문맥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거든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얘기할 땐 사실은 예수 믿어라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555회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555회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그리스 말로 옮겼을 때 그 말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구약 시대에 가서 보시면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선정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기름병을 부어서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선정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기름 부었으면 그럼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아니면 그 메시아는 단순히 그렇게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도 이제 많이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왕국을 통치할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계속해서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신약성경에 가서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갈 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병 이렇게 해갖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그런 의미의 메시아는 아니구나.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진짜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대언자나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의 내적인 영적인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식 호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 주는 사실은 진짜 주가 아니라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할 때 뭐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게 했다고 한 그 메시아 예수님 바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귀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4장 41절 가서 보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오히려 사람들보다 마귀들이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아보거든요. 그때 나오는 그 고백에서의 그 그리스도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돼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왕국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덜 쓰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 호칭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servant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너무 또 자기 자신을 뭐 겸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노예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노예하고 종은 다른 겁니다. 물론 다 묶여있는 건 좋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면 좋은 걸 굳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듣기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매여있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 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느끼는 종은 어떤 거냐?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산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종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만 따르는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그렇게 로마 시대에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전 세계 그 로마 제국의 그 인구 중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퍼센트가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밖에 나가면 종을 살고 파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종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노예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둘로스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리스 말을 써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될 때는 그것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 뜻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인 되는 그분의 뜻만을 쫓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나는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호칭 가운데 가장 좋은 호칭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보다도 오히려 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이 더 좋을 수 있다. 대언자보다도 좋을 수 있고 사도보다도 사실은 어느 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합당한 그와 같은 호칭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이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구약시대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구약시대 여러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백성에게 전달해 준 그런 그 대언자들,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사도 유다와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똑같은 단어 Serva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실은 우리의 뜻을 접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이제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가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깊게 인식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이름이 어디예요? 태어난 도시의 이름이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는 사도행전 9장이나 여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살기가 등등해서 협박을 막 사람들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경멸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됐어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이 사람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거기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도행전 또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특별히 9장 3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니면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기 지금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사시는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입니다 아니면 내 주인입니다 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는 분이래야 그래야 하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지식을 깨닫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이시거든요.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옛사람을 깨야 그렇게 돼야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구원이지 구원받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자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심하게 대적하던 그와 같은 일을 한 번에 접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거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접하게 되면 사도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파송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파송.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든지 어떤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가 있고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이렇게 국가가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사를 보내요. 또 미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 이쪽에 대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가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도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 하면 사도는 자기를 보낸 분에게 속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로 보내는 그러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보낼 때 그 사람이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도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사도로서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도로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은 대표나 아니면 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분의 권위와 권능을 소유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명령받은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내는 분이 사람을 택해서 사도로 보내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자격이나 능력이나 권위는 그거를 보내시는 그 분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는 어떤 다른 사람이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그 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사도로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좋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부터 살리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만들어줬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셔도 본인이 응답을 안 하면 사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할 때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의지가 작용을 해서 그래서 사도가 될 수 있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나와 있는데 그 대화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람이 거기에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남에게 대접받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매주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몸을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원 하는데 신학원 하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교사도 나오고 이제 목사도 나오고 할 거예요. 절대 목사나 교사는 남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거 아주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열매 맺는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준비된 그릇이다. 성경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간에 사도와 대언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기초를 놓고는 이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언자거든요. 그런 의미의 대언자는 지금 이 시간에 없습니다. 사도도 그런 의미의 사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뭔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사도는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의 사도를 주장하는 데가 그게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누가 사도라고 그래요? 교황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냐? 첫째 교황이 베드로고 그 다음부터 교황권이 계속해서 세습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사도권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계승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인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사도들이 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도 병을 고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특별히 요새 신사도 운동이다 그래갖고 그래서 옛날에 사도가 있었고 지금 새로운 사도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사도가 되려면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도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의 표적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그런 표적이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했어요. 이런 표적이 있어야 이게 사도지, 아무것도 못하고 저 감기나 뭐 이렇게 손 얹어주고 그것도 나으면은 믿음이 있어서 낳고 낳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어서 못 낳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예요? 그런 사도나 대언자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냐, 이 시대에는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리와 가르침만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의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증거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아갖고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돼서 무슨 일을 하려고 사도가 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로 완전히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가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구별됐다.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돼. 세퍼레이션은 갈라내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율법 학자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가 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인 가말리아의 문하에 들어가서 가말리아에게서 율법을 그렇게 배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예스하고 응답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구분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된다고 하는 그런 말,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나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죄나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 이것도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독립 침례교회를 한다,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한다, 성경 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의미에서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죄와 세상에서 구분이 돼갖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복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에는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신약시대 가서 보시면 이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이 총 101회가 나오는데 그 101회 중에 13번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뜻은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거기 나오는 그 기쁜 소식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교하는 그러한 회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아마 지금 나쁜 소식 선교회로 지금 바뀌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와 같은 좋지 못한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 1절에 그러더니 9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얘기.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냐면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더니 16절로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복음이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와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아들의 복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딱 정곡을 찌르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해서 복음이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는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2절 내용은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이렇게 선포한 것 그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또 더 오래전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창세 이전부터 요한계시록 13장 8절 잠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개역성경이 완전히 잘못 번역해놓은 그와 같은 구절인데 일반 뭐 신학교 다니는 대부분의 신학교 교수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는 거. 1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는 이미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이미 어린 양이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것 같으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약속된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씨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 구약 시대의 그 일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느냐 하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2절.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 곧게 하라 한 것 같이. 그래서 구약시대 말라기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대언자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미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주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절 그 다음에 3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러면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제와 저자는 주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저자 역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야기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아직 신약의 성경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냐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언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이러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 기록들 얘기할 때도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복음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게 복음인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다시 말씀드리면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그게 나올 때 육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분께서는 육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런 인성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 복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일부분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씨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신약 성경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으면은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구조하실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그런 희생 예물이 돼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죽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천사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이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는 즉 인성을 지신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단지 사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그래야 그게 참된 복음이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룩함의 영에 따라서는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명백히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고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절의 첫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7절 가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중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요한복음 5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앞부분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왜냐하면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무개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너가 아무개다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봐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크리스천적인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기를 낳듯이 무슨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런 방식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이자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온 세상에 부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함의 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셔갖고 4장 첫 부분에 거룩함의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거룩함의 영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신성에 따라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함, 순결함,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 그 자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 자력으로 부활하신 분 누구?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아니면 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 두 가지를 들어가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성육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와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런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는데 뭐라고 그래요? 권능 있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권능 있게.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 하나님 정말 파워가 많은 분이야, 그거 얘기할 때는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 내리신 거, 그 다음에 홍해를 갈른 거, 그렇죠? 또 요르단강을 갖는 거, 야,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유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파워가 많은 분이야, 이렇게 증언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그런 파워가 아니라 지금 뭘 했다? 죽은 자들로부터 사람을 살려서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일으키는 그걸 가리켜서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십자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홍해 가르는 거하고 사람 죽은 사람 부활시키는 거하고. 예, 죽은 사람 부활시키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휴거시키고 부활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파워풀하다, 권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 하면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 사역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약 170회가 지금 나오는데 그 뜻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호의, 사랑, 긍휼, 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거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 받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받았냐면 사도직의 사명을 받았다. 사도직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 선포의 대상이 누구냐? 여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명의 목적은 뭐냐?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사명의 목적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명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누구를 통해 받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받았다고 지금 5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가서 보니까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중에 로마서 8장 위대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가서 우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줬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세인트예요. 이 세인트라고 하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성자로 바꿨어요. 김대건 신부가 성자고 마더 테레사가 성자고 프란시스가 성자고 이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자, 성도는 여기 세인트, 성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런 의미의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리해 놓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세인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환란기에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은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게 모든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된 사람이면 구약시대도 성도가 있고 신약시대도 성도가 있고 나중에 환란기 때도 성도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성도로 무엇을 받았냐? 은혜와 평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서 항상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여쭙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 26절 가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물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때 모든 것에서 평안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속박받는 일이 되고 종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